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항상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이며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중심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인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망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정말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모든 어려움들을 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큼 거짓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나의 필요는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만족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마지막 간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와 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런 변화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난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1987년 3월달에 제가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에서 번거심은 가면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와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달라고 외치는 대학생들의 항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선배들이 나가서 데모하면서 돌을 던지고 최루탄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이 나라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나라에 대항해서 돌을 던지는 게 맞는 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이 뚜렷하게 대답을 해주질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앉아 있으면서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고민하니까 제 선배 한 명이 와가지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대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읽어주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보면서 내가 고민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 세상 나라를 볼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혼란한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와 나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에 임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또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실 때에 우리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우리의 인생을 위한 교훈을 주는 책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세상 나라를 더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려는 욕심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더 안전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타락한 성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삶의 방식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모든 재물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신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power라고 하지만 그것은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통치력이나 권한, 특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여러 이 기관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권세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었습니까? 왕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부모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인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가정에서 남편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세상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은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은 교회에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상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국민으로 살아갈 때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자들과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이 땅에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나에게 유효하지 않고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서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자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세를 더 크게 여긴 나머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권세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나 우리의 회사 직장의 상사들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들의 권위를 따라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권위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만 그 복종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권력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정치적 갈등이 심한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적 정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이고 하나님이 모든 권위 위에 계신 권위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질서를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런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왕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상전들은 그리고 특별히 노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런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실하게 국법을 지키고 권위자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우리의 회사에 있는 상관들에게,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권위자들은 항상 자신들 머리 위에 그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권위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권위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권위를 올바르게 시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한에 있어서 우리들은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권위자들이 자신의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권위를 넘어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공경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나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런 삶의 지혜와 공평함이 아니라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만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렇다면 노인들은 존경받을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자녀들은 순종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들의 인격과 삶을 유린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국민들의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통하여서 왕들을 축출하고 올바른 권세를 세울 것을 그들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자들은 자신의 권세를 함부로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때 그것이 정당한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연장자들, 남편들, 그리고 부모들, 그리고 상관들, 그리고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권세를 남용하지 말고 넘어서지 말고 그 모든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청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권위를 남용하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 권위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안 되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안 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려다가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복종해야 할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들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물들로 그가 술을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배웠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고로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벨사살이 그 글을 보고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헤롯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왕복을 입고 크게 연설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첨하기를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고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범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기도할 때는 오로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기의 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입술로만 그러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예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대단한 일, 참 이루지 못할 그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매우 자주 말했던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루지 못할 일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면 거기에 무엇이 끼어들은가 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내면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할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보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먹는 일에서, 마시는 일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에 그저 자기의 지식 늘어놓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말이 정결하고 겸손하고 진실할 때에 그 말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참 타락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뭔가 일을 이루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나 업적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올바로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행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그가 말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